기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 23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래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23개 정상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 공동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기고문에서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과 주요 보건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독자적인 정부나 다자 간 기구만으론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없으며 팬데믹 대비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국제조약의 주요 목표는 경보체계 향상과 데이터 공유, 백신과 의약품, 진단기기, 개인보호장비의 연구, 생산, 분배를 통한 향후 팬데믹에 대한 세계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상들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유혈 사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미얀마 상황과 관련한 세 번째 안보리 회의입니다. 일부 서방 국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와 경제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지 불투명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발포로 최소 114명의 목숨을 잃은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양곤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형 화물선 에버기븐호 좌초 이후 일주일 만에 재개된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까지 운하 양방향으로 선박 113척이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비 청장은 화물선 좌초로 정체됐던 422척의 선박이 사흘 반나절 안에 모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오후 예인 작업을 통해 부양에 성공한 에버 기븐호는 현재 운하 중간에 위치한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에 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 기븐호는 정박 상태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사고조사 전문가들이 해당 선박에 승선했으며 선박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 좌초 원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행 불법 이민자 급증과 관련해 온두라스와의 접경 지역에 긴급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두라스에서 미국행 이민을 시도하는 행렬 캐러밴 형성을 경고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긴급조치는 온두라스와 인접한 5개 주에 향후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허가 없는 야외 집회와 시위, 회합 등이 금지됩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군중에 의해 과테말라 시민의 생명과 자유, 안보, 보건, 정의에 대한 접근, 평화와 발전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와중에 공중보건 위험을 야기한다며 캐러밴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형성된 캐러밴은 주로 과테말라를 지나 멕시코를 거쳐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재임 시절 성과 등을 홍보하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성명에서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위대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어젠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무소는 시민 참여와 공공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위대한 미국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개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30일, 즉 오늘 논의를 한다고 유엔 소속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도 함경도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최고 10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밝혔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내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유엔 소속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30일 기타 안건으로 다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등 5개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These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사안이라며 미국이 규탄할 대상일 뿐 아니라 동맹과 유엔 체계를 포함한 협력국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rom these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계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런 도발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re united in our...
블링컨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정권의 도발이 미한일 세 나라와 다른 동맹들, 협력국의 결의를 흔들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approach North Kore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in order to diminish the threat that it poses to the region beyo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북한이 영내와 그 밖의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접근하고자 하는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의 결의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유엔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측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touched on this here in New York as well. We consulted with both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that is not his intention.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은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이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언론과 연구소 기고문들을 통해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진단이지만 해법은 다릅니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대북 정책 점검,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대북정책 검토를 곧 끝낼 바이든 정부가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과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접근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이 둘 중 장기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한 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런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결렬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the first stage,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partners in the negotiation should seek limits on North Korea's production of fission.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핵 협상 첫 단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영변과 미신고 핵시설 몇 곳에서 시작해 결국 전국적으로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북한이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영구적인 금지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첫 단계 합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을 계속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USA Today 신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합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오헨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고수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 북한 핵무기고 확대와 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permanent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production capability and also an agreement not to test any more nuclear weapons or long-range missiles in exchange for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I would probably recommend lifting the U.S.
오헨난 연구원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초기 합의에서 북한의 핵 생산 시설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며 이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북한 정부, 경제, 사회가 변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헨난 연구원은 이런 단계적 장기적 비핵화가 일각에서 반대하는 군축 협상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arms control because arms control was about allowing a certain number of weapons and delivery vehicles but making sure that number did not go above a certain threshold whereas in this case we're not even talking about those weapons.
군축 협상은 일정 숫자의 핵무기를 허용하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자신이 제안하는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 추가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특보도 자신의 제안이 군축 협상이 아니라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첫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을 영원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 전략과 비핵화의 운명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9일 VOA에 군축 협상이란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하는 위협을 줄이는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effort on the part of two parties to reduce the perceived threat from the other party, and in this case, a nuclear threat. The United States' goal would be to try to cap or limit
미북 협상의 경우 핵 위협을 말하는데 이때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무기를 제한, 동결, 제거하는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군축 협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협상에 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So I've argued for massive pressure, which is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very highly coordinated campaign designed to shake the Pyongyang regime to its core. It would have economic, banking,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비밀 임무까지 동원해 북한 정권을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각국이 고도로 조율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베트남 대사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관장할 진용이 갖추어졌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현지에서 수행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당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과정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크리튼 브링크 대사는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보다 넓은 주제들에 대해 중요하고도 긴밀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2017년 11월 베트남 대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2016년 3월 크리튼 브링크 당시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한 건 또 한 번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크리튼 브링크 보좌관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바꾸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9월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논의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꼽기도 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와 함께 일하게 될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장 DNI실에서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었던 지난해 1월 한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는 큰 틀에서 적용돼야 하며 특효약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은 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o if we're judging sanctions effectiveness on whether Kim feels it or whether that is going to change his behavior, I think he's been pretty
제재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김 위원장이 이로 인해 행동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면 제재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수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지난해 8월 화상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아스펀 안보 포럼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려우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느 나라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는 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elief that the nuclear power or the five original
셔먼 지명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 보유국은 지금의 다섯 개 나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될 경우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대북 협상 등 북한 문제를 전담하고 동아태 차관보는 다른 영내 사안에 집중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거칠게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담화의 표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과 남북한 모두의 대화 노력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이례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 이번 담화에서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녘당에서 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에 접할 때마다 아연의 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남조선 집권자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더욱 그렇다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발언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를 비교하면서 극명하게 모순된 연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놓고 자기들이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북한이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북한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 같은 주장과 빼닮아 미국산 앵무새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데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에 전방위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한 담화를 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등 남북관계 파국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담화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표현이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며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백두혈통의 일원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거친 표현은 북한 내부 사정의 어려움과 지도자의 다급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와서 하나의 특징인데 이게 너무 이게 속도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너무 또 자극적으로 해요. 이게 왜 이럴까?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제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미북, 남북관계에서 원하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한연합훈련 이후 명분만 주어지면 곧바로 담화로 대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최종 검토 단계로서 이번 주 열리는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압박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담화에서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추가 무력 시위를 시사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에게도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북한한테 호의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담화 공세를 통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있는 거죠.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를 통해 임기 말에 문재인 정부와 더는 관계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김 부부장의 담화로 남북 정상 간 친분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의 계기를 찾아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문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같은 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부부장이 지난 16일 담화에서 경고했던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대남 대화 교류 관련 기구 정리 등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의 대남 압박이 지속될 경우 한국 정부의 화해 정책도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은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했고 이는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한국 내 여론이 한층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술 핵 개발을 지시했고 그리고 이번에 쐈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여기에도 지금 핵탄두 탑재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의 패러다임이 한국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걸 명백히 보여줬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김여정을 포함한 대남 공세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한국 정부도 끝까지 인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국내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편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고 있음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당초 2019년 말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은 한국을 타격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잠수함 공격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을 360도 전 방향에서 위협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로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전쟁 발발 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모든 무기의 주요 표적은 한국이 될 것이라며 KN-23, KN-24, KN-25 등 좀 더 효과적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일본을 타격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If there is going to be a conflict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is typically the target of those.
또한 북한은 전쟁의 무대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계속되는 무기 실험은 그런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know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war. It's going to happen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s what they're preparing for.
한국군은 당초 25일 발사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450km로 파악했으나 북한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600km를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상적 활동으로 규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에는 매우 다른 종류의 공중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괴력은 탄도미사일에 못 미치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고 저고도를 유도 비행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t's maybe not a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again, cruise missiles offer a very different.
특히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섞어 쏘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순항 미사일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뒤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What's really dangerous is the prospect of using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in concert.
윌리엄스 국장은 레이더가 없으면 요격 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이중 능력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타격을 더욱 정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Don't even worry about the interceptors. Don't even worry about the missiles. They're useless without the radar. So they would go in, take out the radar.
북한 순항미사일의 전술 핵무기 탑재 능력과 관련해서는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00kg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형화 기술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론상 어느 시점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f they get the miniaturization down enough, if they can, depends on how much.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이론상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윌리엄스 국장은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도 현실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조악한 잠수함 수준을 고려할 때 미국을 타격하긴 어려운 대신 핵탄두를 탑재한 SLBM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바다에서 한국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더 큰 우려라는 설명입니다.
They're so far from having a submarine capability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윌리엄스 국장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 북쪽 방향에 집중돼 있어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포착하기 어렵다며 360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worth looking at more of a 360 defensive capability.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신포조선소를 방문해 개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두 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다연장포 개발은 모두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려는 목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short-range missile capabilities, cruise missile capabilities.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일부 전문가들과 국가 안보 관리들이 대북 정책 검토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미는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some of the pundits and some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ials are doing.
제프리 로이스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의 과거 무기시험 양상을 볼 때 이번 발사는 일상적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그리 대수롭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would be more consistent with this being a military exercise, since we've seen North Korea conduct a number of those tests.
루이스 소장은 이번 발사는 시작에 불과할 뿐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해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대규모 전술 핵의 개발과 배치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not the end. North Korea is never giving these missiles up, so I don't think it does much good to focus on them.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의 유럽 5개 이사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 것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권 침해이자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 현지 고위 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성 강화와 동맹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차세대 명령 통제 체계인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제 도입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은 29일 미국의 적성국들이 종래의 군사 분야를 넘어서 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해 급속도로 위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미래의 국방 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테러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One is that we are fighting an increasing pace of threats that have interdisciplinary elements to them.
헤인즈 국장은 이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부처 간 기능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우방과 관계 강화도 해당된다며 우방의 범위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동맹뿐 아니라 기업 등의 비정부기관, 민간의 영역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DIA는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미국 정부 내 18개 독립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총괄한 고위직입니다. 척 해글 전 국방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움직임이 냉전 시절을 연상시킨다며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4개국 가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일변도의 냉전 시절과는 매우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글 전 장관은 중국의 경우 경제적 영향력을 세계적인 범위에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냉전 시절보다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자신은 미국이 여전히 그와 같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분열을 야기하는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대선이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는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적성국들에게 미국이 약해졌다는 오판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re weak inside, the Chinese are talking about it, the Russians are talking about it, the Iranians, the North Koreans are mocking us.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미국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분열된 미국의 통합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플러노의 전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날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적성국들은 전통적 군사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정보전을 막라하는 회색지대 전략에 점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명령 통제 체계를 교란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는 교리를 바탕으로 역량을 진화시키고 있다며 연결망의 복원형에 방점을 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hinese doctrine talks about systems destruction warfare. They hope to end the fight before we even engage by taking down our command and control.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담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과 제임스 맥콘빌 육군 참모총장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하며 각 군이 완전한 하나의 합동군으로서 대처하기 위해 ZC2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특히 앞으로의 모든 전장은 합동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 설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 구조에 핵심 동맹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도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의 도입은 구분의 하나의 혁명적인 과정이라며 다만 본질은 기술의 진화가 아닌 기존 전장 개념의 변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술 차원의 하위 부대가 타격 결정센법을 지휘관의 의도에 맞게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 같은 접근법은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59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50만 유로, 미화 58만 8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푸글리시 유럽연합 인도지원 재난관리사무국 대변인은 29일 VOA에 지난해 북한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푸글리시 대변인은 이번 지원으로 자연재해가 잦은 북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주민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지원금 50만 유로 가운데 절반씩인 25만 유로, 미화 29만 4천 달러가 각각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원금을 재난 대비와 조기 경보, 응급처치 훈련, 비상용 키트 제공 등에 사용해 향후 북한 내 기관과 주민들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AO는 지원금으로 농작물 생산과 농촌 지역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글리시 대변인은 타이티 탐만고다 EU 아시아태평양 인도주의 프로그램 담당관이 고질적인 북한의 자연재해를 우려하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듭되는 자연재해는 이미 매우 취약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대부분의 생명과 생계, 회복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푸글리시 대변인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종종 재난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미래 위험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은 소규모 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유럽연합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을 거쳐 제공됩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월 30일 올해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1억 8천 유로, 미화 2억 1,8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예외적으로 북한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대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지난 1월 북한의 인도적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은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 즉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 약 2만 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회 산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 등은 이 법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준비하며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지만 박 대표는 미 국무부 인사와 만나 대북전단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곧 공개할 예정인 2020 한국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탈북민의 대북인권활동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한국 내 27개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의 효력정지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헌법소원 제기된 것을 계속 심리 중이라고 하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설명을 해놔서 언제 이제 매듭이 지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출한 단체들 그래서 빨리 결과를 내달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됐고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이 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는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법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제3국에서의 북한 내 물품 반입 금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남북 군사 분계선 일대로 장소를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군사 합의에서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 금지를 군사 분계선 일대로 특정했는데 통일부는 해석 지침을 통해 남한 전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해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f you just tuned in, we're talking to Sleepless in Seattle.
You call the radio station?
마법 같은 사람, 미 서부끝 시애틀에 사는 샘과 동부끝 볼트모어에 사는 애니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1933년 미국 할리우드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시애틀의 싱글데디 샘의 사연을 듣고 애니가 흘린 눈물은 고스란히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전해져 자신에게도 이런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로맨스를 선물했습니다. 시애틀은 이 영화 이후로 수많은 연인들에게 운명적 사랑의 대명사가 됐었죠.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애틀은 호수와 태평양, 미 북서부 해안으로 둘러싸인 항구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알래스카로 가는 길목으로 북유럽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하지만 한인 인구도 꽤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이슨 김 씨.
제 이름은 제이슨 김이라고 하고요. 시애틀 근교에 살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미국에 오신 게 언제죠?
2012년 봄에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딱 9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미국인 여성과 결혼해 새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제이슨 김 씨가 두려움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땅을 밟았던 때. 순식간에 삶이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당시 30대 탈북민 남성.
아무런 미국에 대한 내가 새롭게 가서 정착해야 될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도 있었고 복잡하고 엇갈렸던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했습니다. 또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나머지가 아직도 북한에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너무 저를 제 가족들에 대한 것도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고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 뇌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어요. 너무도 컸어요. 그 기복이.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생각하고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그런 큰 변화가 한순간에 벌어진 제가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일단은 미국으로 날아가자. 날아가고 한 가지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이라고 할까 위안을 스스로 위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꾹꾹 누르고 긴 비행시간을 날아 미국으로 오는 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때껏 열심히 살아왔던 미국이 아니라 그 어디에 나라가 생소한 곳이 내가 여지껏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 가더라도 처음부터 삶을 다시 시작한 거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껏 해왔듯이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자 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됐었어요.
새로운 삶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수시간을 날아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려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백팩 하나 등에 지고 이렇게 내렸지 않았어요. 마음이 되게 안정감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들었어요. 그때 거리에 일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야 될 곳으로 걸어가고 하는 분들처럼 그런 무리 속의 한 성원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땅을 밟았구나.
스치는 얼굴들이 모두 낯설었지만 자신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군중 속에서 느끼는 아무것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안도감에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쫙 펴지고 허리가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경찰을 이 눈을 피해야 된다거나 그래야 할 걱정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미국 생활이 익숙해진 제이슨 씨가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만난 건 9년 전 봄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이슨 씨는 30대 나이로 북한의 해외 근로자로 파견되어 제3국에 머물렀던 당시 태어나 처음 세상 구경을 해봤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그게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아마 인터넷을 접한 시기였겠죠.
WWW World Wide Web이 안내하는 세상. 그물망처럼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공간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장 제일 탐복했던 순간이 인터넷에서 구글맵이었어요. 구글맵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그 구글 어드가 있죠. 구글 어드.
네.
구글 어드에 들어가면 세계의 모든 지역을 내가 이게 직접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현지에 직접 서 있는 느낌으로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모습을 내가 본 것이 구글 어스였어요.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술 기업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어스는 지구를 둘러싼 인공위성이나 개인과 단체가 찍은 사진 등으로 세계 곳곳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동그란 공 모양의 지구가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이 지구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도 돌려보다가 북한으로 그리고 평양으로 또 김일성 광장으로 들어가면 광장 맞은편 건물의 모습과 가로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씨가 당시 3국에서 들여다본 미국은 서부 캘리포니아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시의 규모, 주택단지들이 들어서 있고 관공서라든가 우두, 항만, 비행장, 특히 비행장, 즉 개인적으로 정말로 탐복이라고 해야 될까 깜짝 놀라서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정말로 거대한 거죠. 그리고 특히 감탄했던 것이요. 도시 녹화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구글 어디서 들여다보면 그 나무라든가 그 심어져 있는 도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정말로 도시미화가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육받고 자라면서 교육받은 뭐 자본주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 못 살 세상이고 아주 더럽고 도시가 미화가 잘 안 돼 있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사방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그냥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북한이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이 평양 도시미아가 세계 넘버원이라고 그러는데 어쩌고냐면 거짓말인가 하는 걸 씁쓸하게 돌이켜보았어.
직접 눈으로 보고 땅을 밟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북한에서 말했던 미국과 실제 미국은 다르다는 것에.
시각적으로 안겨오는 모습이었죠. 교통량이라든가 사람들의 일상, 그게 상상 이외로 거대한 규모였고요. 그리고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이슨 씨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로 일하면서 처음에 걸었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과 체제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현지 이민국 단속이라도 적발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제이슨 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나라 미국의 모습을 확인했고 또 인터넷으로 다음 여정을 찾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탈북자 이야기를 끝으로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81년 3월 30일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총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총격범의 이름은 존 힌클리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사이에 서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 6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대통령과 3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옆에 있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대통령을 경호하던 티모시 메카시도 옆구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또 DC 경찰관 토마스 델라한티도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70세의 고령임에도 총탄 한 발이 왼쪽 허파를 관통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내 낸시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 깜빡했다며 농담을 했고 수술을 집행할 의사에겐 공화당원이길 바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 걸렸고 총격을 당한 지 2주가 채 안 된 4월 11일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총격범 존 힌클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1982년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2016년 석방됩니다. 1856년 3월 30일 1853년에 시작된 크림전쟁이 그 막을 내립니다. 크림전쟁은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를 다른 한편으로 벌어진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의 1차적인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부터 500년 넘게 세계사의 주역으로 행세하며 강대국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쇠락해가는 대제국을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은 대제국이 물러간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흑해 연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합니다. 러시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경계심을 품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맞서 기독교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가 동맹을 형성하자 뒤이어 이탈리아 남부의 사르데냐와 오스트리아도 가담합니다. 비록 러시아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지만 결국 러시아는 패배해 철군하고 향후 러시아는 흑해에서 무장을 해제당해 흑해는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림전쟁은 세계적인 위인 두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와 간호사 나이팅게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의 참상을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글로 엮었고 이는 나중에 톨스토이가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는 토대가 됩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부상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간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초로 간호학이라는 학문을 창설한 것으로 간호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